마가복음 54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세 번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체.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와 마가복음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를 위한 생활이 아닌 무언가를 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제시된 생활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요, 본질이요, 모형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본질인 생활을 본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살았던 생활이 하나님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 예수께서 단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셨다거나 단지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지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은 주 예수께서 단지 선한 생활을 사셨다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단지 율법을 지키거나 윤리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고 그분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표현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삶. 내가 당신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생활과 같은 또 하나의 생활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전기는 그들이 선하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고 완전한 방법으로 그분을 표현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율법을 깨뜨리거나 어떤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활에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점은 그분이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활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는 왕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다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른 영역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대신에 우리는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의 왕국 안에 살지도 모릅니다. 수세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그러한 왕국들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거룩함에 관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함을 소위 죄 없는 완전함의 문제로 여깁니다. 다른 이들은 거룩함을 옷 입는 스타일과 같은 문제들의 규정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른 왕국, 아마도 선의 왕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사시며 그들을 통해 사시며 그들로부터 사십니다. 결국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생활을 삽니다. 하나님은 참된 거룩함이시며 도덕이시며 윤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을 사는 것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생활.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는 종류의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합니다. 그 외의 어떤 방식의 삶도 항상 그리스도의 몸에 손상을 줍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는 주로 악한 것들이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닌 선한 것들에 의해 분열되어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신만을 주의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사는 것만을 주의하려 했다면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떤 분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만을 주의했다면 분열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와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하나를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즉 사실상 삼일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분열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것도 분열의 요인입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신약 경륜으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모형은 마가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주 예수의 생활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서신들까지도 우리에게 완전한 모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는 바울이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부터 빗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완전한 모형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부터 빗나갔던 상황을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몇 사람에 의해 율법으로 돌아와 그것의 어떤 요구를 이루도록 설득당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인들과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을 쓴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 서신서들에서 바울은 구약의 방법으로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에 대항하여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글들을 쓴 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은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관하여 이방이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습을 따라 행치 말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다른 이들은 계속하여 바울에게 이러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행전 21장 18절은 바울이 장로들을 보려고 들어가니 야고보도 있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그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믿는 이들 가운데서 그처럼 강하고도 중심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너무도 경건하고 독실했으며 또한 실행상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완전함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바울까지도 이에 관하여는 야고보처럼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도 그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혹되는지에 관한 일례로 1932년에 니 형제님이 내게 들려주었던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니 형제님은 그 당시 중국의 관례보다 약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만일 내가 머리를 더 짧게 깎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현대적이라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수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사는 아주 짧은 머리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네 형제님이 그들의 완전한 수준에 맞춰줬더라면 그의 사역을 받기 위해 열려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실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자들에게 쉽게 매혹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온화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항상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에게 매혹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쉽게 그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완전함에 매혹되는지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사람들을 매혹시킨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의 영향력의 바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경건하고 의로우며 어떤 의미에서 거룩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대한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한 분. 신약 전체에 완전하고도 온전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산 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주 예수였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예수를 나의 본으로 취해 그분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나는 어떻게 예수를 나의 본으로 취해 그분을 따를 수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당신의 본으로 취할 수 있는지 압니까? 내가 이에 관해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목사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주 예수가 온화했으며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최소한 한 번의 경우에 주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셨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를 따르는 방법에 대하여 내가 배워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시켰습니다. 나는 예수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에 관한 천연적인 이해와 가르침에 대하여 당시 내가 깨닫고 있었던 것에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단지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분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삶은 율법이나 인간 도덕을 사는 생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안으로부터 그분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단지 도덕적인 생활이나 율법에 따른 생활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 때 우리 안으로부터 표현된 그분 자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율법이나 단지 도덕적인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살아 표현한 분의 생활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앞으로 주어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 표현한 분이신 주 예수님은 그의 내적인 거룩한 본질로 하나님 아버지를, 외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영 하나님을 소유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안에 있었던 신성한 본질과 그분 위에 있었던 신성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류의 삶이 마가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땅에 계셨던 전생의 동안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약에 속한 것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전적으로 새로웠습니다. 이는 그분이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 위에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생활을 찬양합시다. 이 생활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와 본질과 모형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몸을 형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산출하는 생활입니다.